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배와 기도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일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헌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출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면 주님의 뜻에 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든 부분을 성령님께서 중보로 간구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또 27장 20절에서 21절 좀 깁니다. 그리고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7절 시작합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겹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겹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겹까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갓 겹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겹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 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겹까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겹까지가 줄기에서 뻗어 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 나오게 하여 겹까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겹까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겹까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 7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27장 21절 22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휘장 속의 예수 7번째 금 등잔대의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또 받으신 유임을 보시면은 그 성막에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주밍해서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서 말씀 보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포인트로 한 10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필요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기실 때에 조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빛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말씀을 비추어서 성경은 성경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등잔불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등잔불의 역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밝혀주시는 것, 조명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 면으로 조명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조명입니다. 선과 악,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 줄을 알려주시는 말씀에 통한 분별의 역사입니다. 잣대가 아 이게 좋다, 이게 좋지 않다 그랬을 때 기준이 뭐라는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삶을 잡아주는, 밝혀주시는데 삶을 잡아주는 좌표와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역사를 나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 길의 빛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서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삶의 그 좌표, 그리고 길을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로 가야겠구나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여 주십니다. 에덴동산에 주신 선악과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좋은 역할이 되지 않고 딴에는 좋게 하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정죄하고 사망으로 이르는 그것으로 기능이 타락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나무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등잔대, 금등잔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와 짝을 이루는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딴 것들은 거기 따라서 부산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잔대와 그 남북으로 짝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성물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금떡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던지셔서 사람과 세계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기회를 지금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선악과 나무로 정죄가 왔지만은 처음 말씀은 창조로 왔고 두 번째는 정죄로 온 것을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인간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로 마주치는 공의와 그 멀씨가 긍휼이 하나로 마주친 역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 그 음식을 통해서 허기와 기갈이 해소되고 평화가 회복되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되는 기갈과 화평의 제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지나고 나신 다음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떡상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휘어져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그 밭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무엇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최종적인 평가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밭에 역할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해준 대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을 뽑는 사람도 있고 추수하여 곳간에 거두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역할들이 쭉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사이클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느 역할에 어떤 면에 가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 대해서 앞만 살펴보아도 그것과는 관계없는 일이라 그러시면은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든지 입장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으면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여기에 잣대를 맞추어서 우리의 생애를 정리정돈을 해야,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쭉정이만 되면은 끝에 가서는 추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걱정에 눌려서 평생을 살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일은 뒷전이 된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로 주셨어요. 그런데 순종은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그 순종의 방향, 궁극적인 포커스는 하나님의 주수밭에 내가 지금 어떤 명령과 어떤 순종하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 대해서 자식도 키우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 대해서 놀기도 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김의 화평의 역사를 맺으십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 나는 어떤 말씀의 전파의 결과를 위해서 내 생애를 투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떤 부스러기 순종이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너무 크고 너무 드라마틱한 거로, 이것만 순종인 거로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순종은 기본적으로 나의 삶의 행동을, 행동을 바꾸다기보다는요, 나의 삶의 행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장사하고 있고 똑같이 운전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거기 대해서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소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소행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남과 북의 짝이 노력으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과실의 노력으로 할 때에 이 노력의 방향이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총력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요, 순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역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도이고 염원이 기도이고 움직임이 기도이고 찬양과 예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기 대해서 말씀, 친교, 예배 이 세 가지가 교회 생활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배경에서 사실은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전체를 보시면은 단순히 행동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왜 이것이 되는가라는 걸 알 때에는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취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소의 내면이 향연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소 안에는 향연의 역사가 있고요. 성소 위에서는 밖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연기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연으로 가득한다는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람을 보려면은 친구를 보라고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는 것도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시고 교제해서 가까이 해서 친구가 되실 때에 이분과의 만남이, 이분과의 사귐이, 이분과의 가까이함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오물과 오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성소 안의 기도에는 염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지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봉사하고 또는 여러가지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분과의 사귐, 이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오물과 오염을 제거하는 이 노력이 없으면은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욕으로 시작했다가 탐욕으로 끝나는 이런 결과와 열매를 그 열매라기보다는 소행을 맺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향연을 통해서 자기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성막 위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섞인 연기가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는 뇌성과 음성과 지진과 번개의 변혁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변화, 세상의 변혁, 내면의 그 성화, 그리고 외면의 이 감화, 이 두 가지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 세상의 변혁만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크면 클수록 내 안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과 밖에 있는 포장 사이에 괴리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 그래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건 밖에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필요하고 그것이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안에 있는 이것이 없어졌을 때에는 여러분 하우스가 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있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가정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대해서 그래도 좀 같이 살다가 보면 하우스도 같이 짓는 거야지 맨날 홈리스처럼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같이 짝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경입니다. 성서는 바로 창조주와 구원주 예수를 모형하는 교육 자료인데 먼저 어떤 상태에 사람과 세상이 처한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창세기의 1장 1절은 무엇으로 중심되는 핵심되는 단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다. 창조의 전제는 암흑입니다. 이래서 빛의 창조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후에 제7일 안식일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패턴을 쫓은 빛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후에 사람의 교만과 탐욕으로 세상에 사망과 타락의 재앙이 닥친 뒤에 창세기 3장 타락한 뒤에 맨 마지막 절은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게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 가는데 그룹들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 그게 동쪽의 방향이에요. 세우시고 빙빙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서치라이트, 불이 있는 조명등이 필요하게 된 것은 광명이 지배하던 에덴의 어둠이 드리웠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것은 여섯째 날까지 있어요. 일곱째 날에 보시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일곱째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도가 안식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이 낮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그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둠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인간의 잣됨, 내 평가를 통해서 어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예수가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신 것도 어둠이라는 것은 그 창조, 하나님이 새 창조가 되시든지 간에, 창조가 되시든지 간에 그 전제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이해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고요, 어둠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부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의 결과로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것을 만드신 것이 그것이 과정적으로 필요하게 있어야 되는 순서가 그것이 어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는 오늘 뒷부분 읽었지만요. 등불을 늘 켜두는데 특별히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방의 빛이 차단된 암실과 같은 성소 안에서 저녁이면 어떻고 아침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녁에서 아침까지에는 꼭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성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빛의 역사는 이 창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나 만드는 그 창조에 그것이 그 창조가 저주를 받아서 다시 찾아든 어둠을 빛으로 재구성하고 회복하고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명령받고 한밤중에 탈출했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는 유월절의 밤에 곡성이 일어나는 그 유월절의 밤이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 밤 한가위 한가운데 나오셨다고 밤을 회복하시고 밤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암흑을 내 인생의 캄캄한 기간이 나를 노예로 사로잡던 갖가지 세력에서 해방되는 주님의 밤으로 선언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119편에 말씀해 주듯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67절 71절 시편 119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에서 칠흑같이 캄캄했던 순간이 바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며 그나마라도 인격의 틀이 갖춰지는 성화의 모태가 되었음을 고백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섯 번째 광명입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불이 항상 밝혀 있어서 항상 낮입니다. 어둠이나 암흑이 자리를 잡을 수도 없이 대낮과도 같이 환히 밝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항상 밝혀놓으라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금 등잔대의 완성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성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불이 밤낮이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항상 환히 켜져 있는 것은 빛의 주인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는 밤의 일을 행하지 말고 낮에 속한 자로 낮의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런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배경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이것이 마치 회식에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림자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빛이 사방에서 조명이 있지 않고요. 한쪽에 빛만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울해지고요. 조울증이 있다 그러죠. 사람의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시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고 또 거기 대해서도 빛을 비춰라고 주님이 나를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캄캄했던 내 인생에 예수가 들어온 순간 사방이 환해지면서 내가 그 안에 캄캄했는데 이것이 어딘지 몰랐는데 불을 켜서 보니까 성소 안에 빛이 비춰지니까 바로 그 자리가 혼돈과 흑암이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떡상이 보이고 금향단이 보이고 금촛대가 보이는 사방에 성막의 덮개에 아름다운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 이런 성소 안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일곱입니다. 야구 경기장에 보시면은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등이 겉으로 볼 때는 당장 볼 때 한 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작은 등 다수를 병렬시켜서 한 등처럼 경기장을 밝혀주는 것처럼 빛의 출처, 그 소스는 일곱 등잔입니다. 근데 밝혀주는 빛의 단위는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밝히는 등이 그저 하나라서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가 아니고 나머지를 채워주는 다른 등이 있으니까 나는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고도 담대하게 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서 빛이 다가 아니고 다른 이가 같이 빛을 발하는 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협력할 때에 그 빛에 대해서 눈이 부시는 것은 눈이 내가 부셔서 눈꼴이 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빛을 보는 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볼 빛은 그 사람의 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나갈라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 대해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빛이 있어야 내 빛도 있는 것입니다. 또 첫날의 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쭉 내 뒤를 따르는 빛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 빛은 안식의 결과까지 나오는 이 결과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막에 그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 그 맨 처음 설명하실 때에요. 결론이 25장 딱 하고 난 결론이 뭐로 끝나는가 하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 딱 끝나고요. 그 끝나자마자 31장 끝절에 끝나고 32장 33장에서는요. 거기 대해서 금송아지 가지고 타락한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시작할 때에 또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안식일의 계명이 또 나옵니다. 안식일의 규정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대해서 너희들이 성막 아무리 만들었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 대해서 첫 번째 안식에 실패했고 두 번째 안식에 두 번째 십계명 주시면서 돌판 주시면서 다시 주신 그 안식을 통해서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일곱 개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개가 그 일곱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마지막 한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그 한 가지가 여덟 번째 주일이 여덟 번째 안식 후 첫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닌 일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나를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나를 비루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나를 거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일곱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여덟 번째 빛이 전체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이것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이 나의 이 부족한 빛이라도 이것을 성화시키고 승화시켜준다는 분이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여유있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담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나무입니다. 또 등잔대를 나무로 조성하되 밑받침 뿌리로부터 줄기와 꽃받침과 꽃까지 갖춘 감복숭아 살구꽃입니다. 조형으로 틀을 만든 위에 등잔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 비치는 것은 지금이지만은 그냥 갑자기 폭죽처럼 터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듯이 무르익는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됐을 때 그 배경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 그 민수기에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저 우리도 금향당 우리도 향당 갖고 있으니까 다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대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팡이 다 갖고 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권위라는 것이 하나의 영적 권위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네가 능력 있다고 네가 실력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해서 여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세월을 통해서 그분이 만들어주신 초자연적인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거기 대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님이 하신다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자적인 그 시간 타임테이블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저 그냥 모양을 나무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의 8절에 보시면은요, 정말로 제가 15년 전에 그저 어떤 분이 아프기 전에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휘호를 써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냥 저는 그냥 벽에다 걸어놨었습니다. 근데 그 휘호가 무슨 휘호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잘 몰랐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한 5년쯤 전에 그냥 벽에 걸어놨던 우연히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 아 이거였구나. 내 생각과는, 그분의 생각과는 참 다르구나. 다른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기껏 해봐야 땅만 보고 그저 땅에 붙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길과 내 길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배척입니다. 성소 안에 있던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소의 덮개를 젖히고 세상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를 하였습니까? 이 빛을 피해서 마치 어두운 집에 이렇게 빛이 확 들어오면은 바퀴벌레들이 막 더 어두운 데 도망가듯이요. 더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빛 대신 이분을 자기네 인생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노력을 하였고 마침내 성공했다고 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희생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찢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도요.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된 8일째 아침에 어둠이 왔지만은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된 8일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은 사실은 원래 살아계신 분인데 얼마큼 더 삽니까? 더 살아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차피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더 삽니까? 한 번 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구속하시는 그런 선택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열 번째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주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성경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과 그리고 순종과 기도의 역사가 이 세 가지가 삼박자처럼 계속되어서 이 복락을 누리실 때에 우리는 산 위의 동네의 역사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묵기도 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